구성하고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NIV 성경과 킹 제임스 월드는 그들은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 삼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 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숭배로 대가는 배은망득한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호세아가 활동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아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금수와 벌어진 우상의 우상으로 받고 그 우상의 산당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합니다. 우상의 재단을 많게 합니다.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우상의 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데 그들의 정력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등따시고 배불러 지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점점 더 이교도적이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음 중심에서 풀어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진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예배를 세련되게 하느냐, 매끄럽게 하느냐, 화려하게 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느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참담한 현실 너머에 병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다 해당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평평한 마음, 밋밋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평하고 밋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다보는 보리자루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그 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밋밋하고 평평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잠실에 한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큰 공장과 같은 건물에 안팎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그 대기업 사무실처럼 이대로 책상을 쭉 이렇게 정리해놓고 책상마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올려놓고 대기업 사무실처럼 교회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에 들어서는 찾아 안내원이 와서 교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교회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소개하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 때 한국에서 가장 큰 전광판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큰 전광판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최첨단 매스미디어를 도입한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압승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매주 연예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코멘트하기를 우리의 예배는 축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소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이런 방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목회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부어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가장 큰 정당파 그리고 매스미디어,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연예인들이 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에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축제 예배 형태를 도입해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 시대적 경향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축제 예배란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애 오락의 형태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교회 예배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본 모토는 예배는 재밌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재밌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우리 교회에 한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고흥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혀 물리적인 핍박도 없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편안한 좌석에서 또 깨끗한 화장실에서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가서 마음껏 쉬다가 즐기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성령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니까 예배는 지루하고 메마르고 냉랭하고 따분한 그런 예배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 메마른 예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오락의 재미를 교회 예배에 도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즐거운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한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넘치는 거죠.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도 피아노조차 없어도 그냥 목소리로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이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서 예배가 메마르고 냉랭하고 지루해지자 교회는 그만 덥석 사단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연애 오락 세상의 재미들을 도입해서 그것으로 즐거움을 대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의 수많은 잘못된 예배 형태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사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예배의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임하는 그 기쁨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미 그 아버지 아론의 때에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아론이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마음대로 부리고 조작하고 언제든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든 것에 신하지 않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냥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지만 그냥 자기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내적인 영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호세아 10장으로 돌아오셔서 호세아 10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말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락에 넘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관계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헛된 말과 거짓된 맹세를 난발하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재판이 바디락에 놓는 독한 인진과 같습니다. 인진은 독초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 온갖 독을 가진 독초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도입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의 독초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혼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웰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여기 벳아웰은 베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호세아가 베델을 저주하는 그런 메시지로 베델을 바꾸어 벳아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은 것이고 야곱이 꿈에 산악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장소고 뜻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이 벳아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벳아웰은 사악함의 집, 우상숭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추잡한 이교도들이 하는 제약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베델은 벳아벤, 사악함에 침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왕에게 드리리니 야렙왕은 아스루왕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계략과 책략을 쓴 계의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우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또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벤 베델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전해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의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음에 두 마음, 밋밋하고 평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는 마음 없이 눈뿐만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죠. 나는 같은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받거라 죄를 거르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 심판과 징벌의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 그들의 길을 의지하였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아스로와의 것 같은 흔대는 사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군사의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정치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에게 이득이 될 그런 사람, 대상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온갖 죄악의 폭초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책임을 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온갖 죄악의 독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학벌과 명예와 돈과 권세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된 자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호세아를 통한 회개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또한 전달하고 계십니다. 호가루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후군 땅을 기경하라. 바로 밑에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받거라 죄를 거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긍휼의 열매가 맺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때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군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후군 땅을 기경하라. 의를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전에 묵은 땅을 기념해야 합니다. 묵은 땅은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이 아니라 이전에는 기름진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버려져서 쓸모없게 된 땅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송만 불러도 즐겁고 교회에 나가서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달고 나가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 가득히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혼의 마음이 온갖 죄악의 독초가 나서 황폐해지고 마릅니다. 묵은 땅을 기념하라는 것은 이런 죄악된 마음의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의 영혼이 버려져서 황폐해지고 쓸모없는 땅과 같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감격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감격이 지속된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설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감격스럽고 찬양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새벽잠을 설치며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가족들에게, 직장에,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예배는 졸음을 견디며 사투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기도라도 해볼 마음으로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지만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 귀찮은 마음에 여러 차례 알람을 꺼버리고 육신이 원할 때까지 그냥 침대에 몸을 맡깁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저 고리타분한 연설로만 들리고 성도들의 복면은 현실에서 도태한 나고자들의 한심한 한탄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신자이기에 의지를 들여 성경을 펼칩니다. 하지만 또다시 밀려온 졸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호흡이 아니고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거룩하게 살 의지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늘 가던 교회이기에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되어 예배당에 구역구역 발걸음을 합니다. 어떻게든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을 때우고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 또한 뒷전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날 용기는 없기에 교회를 맴돌며 세속적인 것들, 재미를 주는 세상의 연애 오락거리들을 교회로 하나 둘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교회라는 안전망을 방패 삼아서 은밀히 즐기며 가까스로 교인된 신분을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아무 소망 없이 너무 오래 신어 너덜너덜해져서 진절머리라는 헌신짝 대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실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증 때문입니다. 수십 년 된 부부가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듯 하나님께 실증을 느낀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해 서로 더 아끼며 더 배려해야 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불신에게 져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실증이 났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 질이 멸렬하고 따분한 시간 깨우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인자가 구원치 못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육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속에 돌아난 인증과 같은 온갖 죄악의 독초들에게 져서 그만 하나님께 실증나고 만 겁니다. 예배드리는 게 실증났고 말씀 보는 게 실증났고 기도하는 게 실증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모든 게 율법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뿌려도 열매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독초들을 갈아엎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마음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온갖 죄악의 독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방치된 죄악은 삶에 방치된 죄악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까? 어떻게 열매맺기를 기대합니까? 마음의 부분 땅을 갈아엎고 그 죄악들이 표면에 다 드러나야 되고 그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부분 땅을 경작할 때 제일 처음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온갖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트럭을 동원하고 삭과 개미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악취나고 썩어 문드러진 각종 오물들, 유리조각과 비닐과 캔과 쓰레기 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농부는 손수 그것을 하나하나 다 솎아내고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 거름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증이 나서 죄에게 져서 마음의 독초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하고 영혼과 육신의 게으름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열매맺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악의 독초들을 다 갈아엎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삶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죄악들을 의식을 띄워서 다 끊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출발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들여서 마음에 있는 죄악의 독초들을 제거하시고 삶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죄악들을 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더 이상 예배가 진화하고 따분하고 예배라는 것이 질이 멸렬한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들어도 기뻐했던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황폐해진 여러분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죄악의 독초들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독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호와의